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의 중국 주재 대사가 일방적인 핵포기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 핵 문제가 미묘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한국의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 장관은 추석 전에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북한 고위 외교관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가진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포기하거나 동결하거나 포기한 것을 논하는 그런 대화에는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네, 지금 지재룡 중국 주재 북한 대사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 지재룡 대사가 기자회견에서 이 말 외에 전반적으로 어떤 얘기를 한 건가요?
예, 그 지재룡 대사는 지난 28일이었죠.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핵심적으로 주장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고요. 그래서 핵 포기를 거부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북핵 6자 회담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북한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대화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주장해온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 지재룡 대사의 기자회견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 핵 보유국인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북한이 핵 보유를 법제화했다라 그랬는데요. 이거는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한 그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 핵 타격 수단이 본격적인 소형화, 다중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다. 이것도 북한의 외무성이 이미 오래전에 그 주장을 한 바 있는데 다시 한번 밝히고 있고요. 육자회담이 교착상태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열리지 못하는 기본 원인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미국이 반세기 이상 핵 위협을 가하고 있고 또 적대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핵 무기는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조금 후에 따로 또 자세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이 지재룡 대사 외에 뉴욕 주재 유엔 대표부 차석 대사도 기자회견을 했고요. 또 러시아 대사, 제네바 대표부 대사 등이 잇따라 나서서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 그 외교관들이 기자회견을 거의 동시에 한 것은 좀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이례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베이징이나 모스크바 또 뉴욕에 있는 북한 대사들은 뭐 기자회견을 비롯해서 평소 기자들을 잘 안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특히 그 이번에 그 기자회견을 한 그 지재룡 그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는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그 북중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고 그 냉랭한 상태라서요. 그 두문 불출 그야말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잘 그 외부 출입을 안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그 일제히 아마 기자회견들을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뭐 짐작해 보면은 그 아마 그 평양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라 그런 일종의 그 훈령이 내리지 않았나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북한의 그 고위 외교관들이 그 기자회견을 했나 이런 걸 한번 좀 짐작해 볼 수 있겠는데요. 크게 그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지난 7월 14일인가요? 그 이란 핵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네. 10년 만에 뭐 타결된 건데요. 따라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란 핵 문제가 좀 이제 타결됐으니까 차제는 이제 북한 핵 문제를 우리가 검토할 때다, 해결돼야 할 때다 이런 어떤 국제적인 그 공감대 이런 것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그 미국, 한국,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그 북한에 대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그 제의 또 입장을 밝혀온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문제와 관련해서 그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서 핵 문제를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 이런 것을 뭐 월 단위가 아니라 거의 뭐 2년 이상 그 쭉 그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배경에서 평양이 뭔가 하나의 그 원칙적인 또는 이런 분위기에 앞서서 선제적인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닌가 이런 그 관측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그 회견들이 나오자 미국 국무부가 이런 반응에 대해서 또 발언을 했죠. 어떤 내용을 발언했는지 좀 알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그 네 대사죠. 북한의 핵심적인 그 포스트에 있는 그 네 대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기자회견을 각각 별도로 했지만 그 핵심 내용들은 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논평과 거의 내용상 일치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거듭 주장했고요. 또 육자회담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미국의 적대시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펴고 있는데 미국 국무부도 이런 북한 측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핵 보유국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존의 핵무기를 폐기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005년에 6자회담 9.19 합의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모두 포기하기로 그렇게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점을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유엔의 여러 차례 결의를 통해서 북한의 핵활동 중단 그리고 핵무기 폐기를 지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국제 의무 준수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부는 북한의 핵 보유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또 핵 포기는 이미 국제사회의 약속에 따라서 의무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그래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당한 일원으로서 편입이 돼서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서 그 이제 핵 문제로 하나 남은 나라가 이제 북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심이 이제 북한으로 쏠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 외국의 전문가들은 그 북한이 그렇게 이란과는 다르다 이렇게 강조하는 데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이란과 다른 것은 뭐 가장 큰 것은 핵 개발의 그 단계가 다른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북한은 이미 세 차례 핵실험을 했고요. 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헌법에까지 우리가 핵 보유국이다. 이런 입장을 아주 명문화한 그런 거기 때문에요. 핵 단계가 뭐 지금 완전한 100% 핵보유국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뭐 굳이 숫자로 표현하면 한 70% 이상의 핵보유국이다 이런 뭐 그 관측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란은 그야말로 원심불리기가 뭐 수천 개 있는 그 정도고요. 그 핵무기 개발을 했다고 저희가 전제한다면 핵무기 개발의 한 전제 그 초기 단계에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됐고 이것을 이제 제재를 푸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요. 상당히 핵 개발의 그 단계가 틀립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하나 지금 뭐 그 아까 그 지재룡 대사 그 발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대부분의 그 언론들은 그 지재룡 대사가 그 원칙적인 입장 핵은 그 흥정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뭐 협상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 않은 흥미로운 대목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재룡 대사가 그 일방적으로 먼저 핵동결을 하거나 포기하라는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 핵대화에 그 여지가 있다 이런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방적이지 않거나 단계적이거나 서로 호혜적이거나 쌍방간의 그 이익이 맞는 이런 대화에는 응할 수도 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 1994년 그 미북 제네바 합의 같은 때 보면요. 그 전에도 여러 뭐 핵 그런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했지만은 그 뒤로 결국 그 응했고 여러 1년 이상의 그 협상을 거쳐서 그 제네바 합의가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재룡 대사 이번 발언도 북한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핵 협상을 안 하겠다 이런 걸로 뭐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런 가운데 시드니 사일러 미 국무부 6자회담 특사가 한국, 일본,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자, 이 6자회담 재개혁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 좀 있는 겁니까?
예, 그 여기에 대해서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 최 기자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하고 싶은데요.
네네.
사실은 그 최 기자가 지적한 대로입니다. 북한은 그 각국 대사들의 그 기자회견 이후에 외무성의 논평을 통해서 그 북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은 대화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핵 대화는 전혀 불가능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북한이 밝히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시드니 사일러 특사가 이번에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세 나라를 방문했는데요. 이 사일러 특사는 육자회담의 차석 대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 사일러 특사가 왜 세 나라를 방문했는가? 사실 그 육자회담이라든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새로운 상황이 조성된 게 사실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된 것이 일단 가장 큰 최근의 변화고요.
네.
또 육자회담이 사실 너무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유일하게 지금 국제사회에 말하자면 그 규정을 어기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로 남게 됐고요. 그런 가운데 고도화 그리고 다중화 이런 것들은 북한 스스로가 얘기하는 대로 계속해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10월경에는 지금 많은 그 전문가들의 관측으로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관측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반도 또는 육자회담과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상황들이 전개됐거나 또는 예상되는 그런 국면에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육자회담의 핵심 당사국들인 중국, 한국, 일본 등과 뭔가 의견을 조율하는 새로운 상황에서 그럴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일러 특사가 세 나라를 그 방문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사일러 특사는 이 이란 핵협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순방 기간에. 그래서 이란 핵협상이 가져올 수 있는 가치와 가능성 이런 것들을 놓고 어떻게 이걸 북한이 다른 길을 택하도록 유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부분을 실제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 측의 수석대표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역시 이제 이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황 본부장 얘기를 좀 그 여점을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한국 외교부의 그 육자회담 그 수석 대표죠.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28일 날 그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인데요. 북한이 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럴수록 그 치러야 하는 외교 경제적 대가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이 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 황 본부장은 북한이 도발이 아닌 비핵화대회에 나오도록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따라서 황 부부장은 또 이를 위해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의 삼국공조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근데 이 황 본부장이 말한 가운데 이 관건적 시기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황 본부장은 사실 올해 초에는 그 탐색적 대화라는 말을 그 표현을 쓰면서 네. 새롭게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이 북한의 핵 협상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일단 북한을 제외한 육자회담의 나머지 다섯 개 나라들이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대화를 해보자 해서 탐색적 대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그거는 지금 사실 그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중국을 다녀온 후에 우다웨이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만났는데요. 나흘 동안 중국을 다녀온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건적 시기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황 본부장이 얘기한 관건적 시기라는 것은 북한이 지금 핵무기화를 완성할 것인지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실현해가는 협상에 나올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면서 이 기로에 서 있는 이 시점이 바로 관건적 시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중국식 표현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네. 그거는 바로 중국에서 중국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는 가운데 이 우다회의 특별대표 등의 입에서 나온 그런 표현이 아닌가라는 그런 관측을 낳기도 했는데요. 이 관건적 시기라는 것은 사실 그 황 본부장의 그 설명대로라면 지금이 상당히 좀 미묘한 시기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황 본부장은 북한이 핵과 관련한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도발할 가능성이 여러 가지 우려되고 있고 또 북중 관계에서도 변화가 지금 있는 시점이고 또 이란의 핵협상이 타결된 이런 점을 보면은 지금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 중요한 시기에 있다. 이것이 관건적 시기고 이 시점에서 그 육자회담 당사국들은 이란의 핵 타결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고 이런 점을 지금 반영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육자회담을 되살릴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음을 그 엿보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북한과 중국 관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에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 인민지원군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런 행보를 했습니다. 자, 중국에 대한 이 제스처 어떤 것이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왜 그랬을까요? 또 이것이 지재룡 대사의 발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죠.
네, 그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요. 북한 뭐 북한 내부의 뭐 행사긴 했습니다만은 지난 그 25일이죠. 그 25일 날 그 평양에서 그 제4차 그 전국 노병 대회가 있었고요. 당연히 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그날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전쟁에 참전한 중국 인민지원군에 대해 두 차례 그 경의를 나타냈습니다. 그 조선 인민군과 함께 싸우고 피를 흘려 희생하며 정의의 혁명혁명을 도와준 중국의 인민지원군 노병 동지에게 경의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틀 뒤입니다. 27일 날은 그 정전협정 62주년이었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날 그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원에 화환을 보냈습니다. 뭐 듣기에 따라서 매년 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3년 그러니까 2년 전에는 헌화됐는데요. 그 지난해에는 그 참배도 하지 않고 그 헌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북중 관계 그동안 상당히 냉랭하고 악화된 뭐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뭔가 좀 평양에서 그 북중 관계 또는 뭐 핵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검토나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것을 의도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화제를 좀 바꿔서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장일훈 차석 대사가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 역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28일 기자회견 내용 간단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장일훈 차석 대사의 기자회견도 사실 좀 이례적인 것이었는데요.
네.
이 장일훈 대사와의 그 만남에서는 기자들이 그 언론들이 계속해서 관측 보도를 하고 있는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네. 장일훈 대사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즉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즉답은 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 장차석 대사는요, 그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성대한 기념행사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미국의 군사적 억제력과 압력에 맞서서 핵전력 현대화와 확장으로 대응할 것임을 북한이 이미 천명한 바 있다.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 서방 언론들은 자, 이 성대한 행사를 한다는 것이 장거리 로켓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장대사, 장자석대사는 분명히 자신이 그런 것을 확인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서 북한이 꼭 대화를 뭐 전혀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그 얘기들이 나왔는데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면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부터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외무성 대변인 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29일 그 북한 관영 그 조선중앙통신과의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면 그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한마디로 그 군사적 적대행위를 먼저 그만둬야 미북 간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외무성 대변인은 또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되는 것은 미국의 군사훈련 때문이며 미국이 군사훈련 등의 진정성을 보이기 전까지는 그 악순환만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뭐 북한이 뭐 이렇게 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건 뭐 한두 번 된 일은 아니고요. 북한은 지난 1월에도 미국이 그 연합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한국 국방당국도 입장을 밝힌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북한이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미국과 한국의 그 합동 군사연습 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네.
이미 한국과 미국의 반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그 대화 제의라고 할까요? 이거 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뜻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장, 자신들이 그 대화에 나서지 않는 것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려는 의도다라는 것이지 그 대화가 진정한 목표는 아니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한국이나 미국의 국방당국도 이 북한의 연합군사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늘 그 정형화된 답변이 있습니다. 앞서서 미국 국무부는요. 이 그 대화와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연계하는 것은 이 암묵적인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한국 국방당국도 역시 기존의 입장을 이번에 답변으로 다시 내놨는데요. 이 연합훈련은 대화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키리졸브든 미국과 한국이 합동으로 벌이는 군사훈련은 연례적인 것이고 또 방어적인 훈련이고 또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연합훈련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시험에 대비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공격적인 뭔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한테 주어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항상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다라는 표현인 거죠.
네. 미국도 이 그 합동 군사 훈련이 이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 정책 폐기와는 그 연관이 없다 이런 입장인데 미국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미국이 그 미한 군사 훈련이 이것이 그 북한이 주장하는 그런 북침 연습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국방부 그 대변인이 29일 날 그 밝힌 내용입니다. 그 미한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 자꾸 지금 적대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훈련이 투명하다. 또 방어적이다. 또 40년 동안 그 정례적이고 공개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조금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투명하다 이런 얘기는 미한군사훈련이 연합군사훈련인데 이것을 사전에 다 언제 어디서 실시하고 그 이걸 한다 이것을 다 북한에게 판문점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네.
또 이게 동시에 북한이 원한다면 그 장교들을 보내서 이 군사훈련을 참관해도 좋다.
직접
북한이 보라. 거부하고 네. 있어서 그렇지 이거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방어적이다 이 얘기는 북한이 이제 계속 이것이 북침 군사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무슨 뭐 북침하거나 뭐 휴전선을 넘어가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북한의 제2의 6.25 남침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방어적이다 그런 얘기고요. 정례적이고 공개적이다 얘기는 뭐 첫 번째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네.
우리가 항상 공개적이고 해왔던 얘기고요. 그 하나 지금 저 그 연합군사훈련 관련해서 그 북한이 얘기하는 거 관련해서 좀 그 덧붙일 게 그 한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그 북한이 이렇게 지금 그 군사훈련 중단을 하고 있는 거 관련해서는 뭐 그 의도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것이 그 대화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말자는 건지는 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두 가지 점이 눈길 겁니다. 하나는 조건부긴 하지만 북한이 어쨌거나 이렇게 계속 그 대화의 그 가능성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좀 눈길을 끄는 대목이고요.
네.
또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이 저 그 핵 문제 해결이 돼서 그 군사훈련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두 번 중단을 했는데요. 팀스프리트 훈련을 그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
네.
남북한 그 비핵화 공동선언이 합의됐을 때하고 제네바 합의가 그 합의될 때 그 두 번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 당장 뭐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뭐 핵합의를 핵협상을 할 이런 건 아니지만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느니만큼 북한도 핵협상에 대해서 아마 저장적인 자세를 보이면 그 미국과 한국도 군사훈련을 뭔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그 아마 북한도 아마 알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이번에는 남북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간의 주민들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드리고 인도적 차원에서 그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아마 이번 추석 때 특히 이 명절을 앞두고 이 이산 가족들이 서로 만나서 정말 그 회포를 푸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자,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한 발언인데 이 홍 장관의 발언 내용 좀 더 자세히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예, 그 홍 장관의 이 발언은 그 한국의 K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지금 말씀하신 그 홍 장관의 그 발언으로 직접 육성으로 들은 이산가족 문제 이것은 사실 한국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은 정치와 무관한 인도주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북한과 관련해서 계속 그 강조를 하고 또 제안을 하고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오랫동안 이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2월 달에 한번 열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산 가족들이 계속 고령화되고 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속히 열려야 되고 또 정리화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홍 장관도 이 이산 가족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외에도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차원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그런 맥락에서 추석 명절을 전후해서 이산가족이 만나서 회포를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전반적으로 현재 그 남북관계 기류를 볼 때는 이 북한은 당국 간의 회담을 아예 그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민간 접촉도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는 이산가족 문제가 조만간에 뭔가 타결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걸림돌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올해는 성사가 될지 참 궁금한 일인데 홍 장관이 이번에 그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홍영표 장관은 이날 그 KBS 그 방송에 그 의료 진단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얘기를 했고요. 또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그 5.24 대북 조치와 별개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 장관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변안변 문제라며 남북이 만나서 대화를 통해 관광 재개를 위한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그 5.24 조치하고 그 별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5.24 조치는 그 북한의 그 천안함 공격으로 그 한국이 그 대북 제재 조치를 가한 것인데요. 그 이것이 풀리기 전이라도 북한이 그 천안함 사건 관련해서 어떤 사과나 이런 조치를 취하기 전이라도 북한이 얘기를 한다면 금강산 관광 문제를 풀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그 홍영표 장관이 그 KBS를 통해서 그 밝힌 겁니다.
네. 또 하나 이 남북 관계에서 늘 불안불안한 것이 이제 개성공단인데 이번에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홍 장관이 뭐 그 인터뷰 자체가 드물게 있는 자리인 만큼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네.
역시 이산가족 문제 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그리고 개성공단 이것이 지금 그 임박한 현안 아닙니까?
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남북한 간의 지금 임금 인상 문제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뭐 많은 얘기를 한 건 아니었고요. 이 왜 임금 인상을 놓고 남북 간에 이렇게 입장차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이 남북한의 그 개성공단이 자국 영토 내에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그 법 규정에 근거해서 한다라는 입장이고 또 한국은 처음에 개성공단이 조성될 때 합의된 대로 임금 인상 문제, 노동 규정 문제 이런 것들은 남북 간의 합의로
네.
그래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측이 이렇게 지금 현재 갈등을 빚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뭐 이런 지금 드러나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수준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남북관계는 꽉 막힌 상황인데요. 갑자기 북한이 산림 병충해 방지를 위한 이 공동조사를 한국 측에 제안을 해서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또 금강산을 갔다가 또 왔습니다. 이 기존의 남북관계 흐름에는 안 맞는 좀 깜짝 또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내용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남북관계가 워낙 그 경색된 국면이기 때문에요. 이 같은 것이 그 민간 교류긴 합니다만은 좀 눈에 띄는 그 뉴스이면 틀림없습니다.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북한이 그 지난 15일 한국 기업인 그 현대아산에 금강산 지역의 소나무가 이상 증상이 있다 그러면서 원인 파악과 그 해충 방제를 위한 조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저 한국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한국의 그 산림과학원과 수목보호협회 그 산림 전문가 8명이 그 한국 그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서 2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북한 금강산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뭐 이것이 뭐 그 순수하게 그 해충 뭐 이런 걸로 뭐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역시 그 남북 관계가 워낙 그 경색된 가운데서 이런 방북이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는 아마 북한 내부로는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동안 그 산림 녹화 산에 나무를 심어라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측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남한의 그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있고요. 다만 이것이 그 한국 정부 관에다가 대한 요청은 아니고 민간인을 통한 거라는 점에서는 좀 뭐 그 좀 그 본격적인 남북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민간인이긴 하지만 이런 남북 간의 어떤 그 조그맣긴 하지만 그 화해 협력의 어떤 조짐이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금강산 소나무가 소위 말하는 이 재성충병이라는 것 때문에 소나무가 죽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다녀온 전문가들이 그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기자들과 만나서 이 병충해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지만 재성충병에 걸린 건 아니다라는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남쪽에서 1988년에 시작이 돼서 그야말로 대단히 그 큰 걱정을 하던 그런 병인데 이게 아주 조그만 실같이 생긴 그런 그 벌레 때문에 이제 수분이 말라서 이제 소나무가 죽어가는 이제 그런 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번식력이 대단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일 동안에 20만 마리가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한번 번지면 참 그야말로 큰 그 걱정거리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금강산의 소나무는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 수려함이 정말 잘 알려져 있고 뛰어나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그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남북한의 공동 말하자면 문화 유산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으로서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그 산림 전문가 8명에 불과하지만 이 방북을 계기로 이 남북 관계가 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것이 그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간 차원의 그 접촉입니다. 따라서 그 아직까지는 뭐 그 당국 간에 그것이 그 민간 차원의 이걸 계기로 해서 좋아질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그 남북 관계를 말씀하시니까요. 사실 그 이번 주 8월이 시작되는 주인데요. 이 남북 관계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8월 달이.
네.
그 8월 초에 이희호 여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네.
그 북한을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8.15 남북 그 남북한 한반도가 일제 그 36년간에 대한 걸친 압박에서 해방된 지 70주년을 맞는 그런 8.15 광복절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기념 경축사가 상당히 주목됩니다. 8.15 때는 경축사를 통해서 한국의 대통령들이 늘 남북한의 어떤 그 관계된 남북 관계에 관한 그런 제안들이나 이런 거를 했거든요.
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8월 달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북한이 계속해서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미군과 한국군의 합동 훈련이 또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가 그 섞여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8월이 사실은 올 한 해 남북 관계 전반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서 북한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의 현 상황을 타개하고 남북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결정을 하느냐도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B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